요즘 가정에서 자주 충돌이 일어난다고들 합니다. 무슨 충돌이냐면은 백신과 연관해서 백신파가 될 것이냐, 아니면 노 백신파가 될 것이냐, 그거로 의견이 갈리고요. 또 의견이 달리되는 게 외식 하겠느냐 아니면은 외식 안 하겠느냐, 외식 파대노 외식 파. 그다음에 또 있어요. 마스크 대노 마스크. 마스크를 하겠느냐, 마스크 안 하겠느냐.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그 뉴스들이 많이 있고, 전문가, 과학자들,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한 가운데 많은 혼선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가정이 잘 연합해서 현 시대를 분간해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절대 필요하겠죠.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고 시대를 분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골로새서 말씀과 직접 연관은 그렇게 직접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에 관한 그런 기록이 아주 짧지만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특히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때를 잘 분간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뭘 해야 할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사갈의 자손들처럼 때를 잘 분간하고 행동할 바를 아는 지혜가 우리가 가정에 필요하겠죠. 각 가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익스텐드된 그런 가정들, 뭐 핵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관되는 또 다른 뭐 친척들도 그렇고, 또 교회도 어찌 보면은 가정의 확대가 교회인데요. 교회도 이와 같은 때를 분간하고 또 행동할 바를 아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때를 분별하고 행동할 바를 아는 지혜의 출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장 직면한 어떤 그런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결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원리적인 그 면에서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출발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이 가정의 영적 기반이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가정의 영적 기반이 튼튼해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만 많이 가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영적 기반이 튼튼할 때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합심하고 지혜롭게 함께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와 기뻐하시는 것인데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살핍니다. 가정이 주제지만 사실은 이 가정이 주제임과 동시에 그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나는 싱글인데, 나는 돌싱인데, 나에게 혹시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때 나의 영적 기반에 관한 그와 같은 적용이 또한 분명히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 부분은요, 지난 주일 살펴보신 부부간의 관계처럼 간단해요. 짧습니다. 그렇지만 실행이 만만치 않아요. 짧다고 쉬운 일은 아니죠. 부부관계도 부부간에 쉽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많은 수고, 아주 많은 정원을 가꾸듯이 많은 그런 수고와 텐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부부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짧았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쉽지 않죠. 그러나 부부는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아주 간단해요. 실행이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순종의 삶을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 잘 들어보세요.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염원케 하시고 또 그와 같은 염원을 실천케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지만은 순종하고 살고 싶지만은 내 자신의 힘이 없어요. 나는 의지가 좀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정작 너의 마음 중심에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가 더 크게 하겠고 그와 같은 마음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디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진정한 동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자녀와 부모 관계 또한 부부 관계처럼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관계가 있을 때 부부가 서로 빌드업을 해나갈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에도 예수님에게서 순종하는 그 출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저들이 읽었는데요.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 주시는 천국의 코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녀된 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자녀라는 말은 어린 아이만 뜻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라는 말은 이제 그 성경 원어로 보면은 몇 가지 종류의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디언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이 아니라 이제 신체적으로 어린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테크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주 굉장히 일반적인 말입니다. 일반적인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어린아이만 얘기하는 겁니까? 자녀가 아니죠.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죠. 이렇듯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녀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상태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복종도 하고 불복도 할 줄 아는 자기의 선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건 물론 어린아이들도 다 포함이 되는 굉장히 아주 범위가 넓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가 부모를 대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고요. 자,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에서도 그들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지으시고 죄를 짓게 만들으셨냐고, 죄를 못 짓게 하시면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와 순종하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복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되신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고백하고 순종하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그와 같이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고백을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로봇처럼 만들어서 억지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있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순종하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또한 도우시는 겁니다. 자식이니까 할 수 없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자발적인 그런 순종이 있길 원하세요. 자,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의 그 복음서에도 보면은요, 하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 예, 돌아온 탕자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큰아들과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던 큰아들이 있었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으로 나갔던 탕자의 이야기가 있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두 아들을 이렇게 잘 보도록 하십니다. 자, 탕자 둘째는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정말 기뻐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아버지가 이랬는데, 아버지가 나를 기억하시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의 마음에 새로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순종의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런 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겨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어땠나요? 아버지 집이 있기는 있는데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었죠. 억지였어요. 하는 수 없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수 없이 내가, 예, 아버지 곁에 있으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큰아들 속내는 억지 복종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따르지만 마음속에는 불복하는 것과 달리 지금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보시는 이 복종하라는 말은 반대되는 얘기예요. 이 원어를 잠깐 말씀드려 죄송한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이 말은요, 골로새서에서 후파코우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두 개 합성어예요. 후퍼라는 것은 언더라는 뜻입니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코우는 에코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코, 사운드입니다. 음성이에요. 즉 음성 밑에 있다는 거예요. 즉 음성에 귀를 대고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얼핏 듣고 아 뭐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겨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 똑같은 말 하지 이런 게 아닙니다. 듣는 척 하는데 안 듣는 거 그게 아니에요. 잘 자세히 생각하고 들어보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아주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두 집의 이야기를 하세요.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잘 서 있고. 그런데 그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한다. 이 말과 연관되는 이 후파 코우어와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같은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행하는 것, 그게 복종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억지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잘 따라 행동하는 일들, 그 일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모든 일들이에요. 그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20절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모든 일에 복종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죠. 자식이 볼 때 부모의 선택보다 자식의 판단과 선택이 더 좋고 더 나은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때 자식이 부모에게 속으로든 겉으로든 아우 시대 뒤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부모를 일축해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스탑하시는 거예요. 자녀는 결정을 보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부모님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그랬는데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되는 문제예요. 반드시 나의 선택과 부모의 선택이 있는데 부모의 선택을 따르면 안 돼요. 내 신앙이 무너져요. 신앙이 타협이 돼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최선껏 겸손과 존경의 마음을 지니고 부모님에게 내가 지금 왜 그렇게 갈등을 겪는 것인지 겸손하게 신앙적인 처지를 설명해 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냥 안 돼요 보다. 사실은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은 주님 안에서 모든 그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지금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흔들어 버릴 그런 일은 없겠죠. 많이. 그러나 설사 서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부모의 선택이 크게 신앙을 타협하는 그런 일이 될 때, 그 주님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될 때에도 그냥 안 됩니다 하기보다는 그러나 그것을 잘 공경하면서 겸손하게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그런 정도로 신앙적인 위기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모 선택이 최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손해도 보고 일을 또 다시 해야 될 것도 같고 그럴 경우들이 있습니다. 최선이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지 내가 생각하는 건 베스트인데 부모님이 보는 건 굿 배로 정도예요. 그럼 베스트가 낫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위기가 아니라면 존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부모의 선택을 따라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비슷하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내가 분명히 신앙의 어떤 위기도 아닌데 근데 조금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맞다고 자녀가 고집하고 세워가는 것보다는 내가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의 관계에서 복종할 때 하나님께도 온전하게 복종하는 모습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마음과 태도는요, 자녀와 부모 관계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의 관계 속에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웃 간의 관계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근데 이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되고 막 신앙에 타협이 오는 그러한 견해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그런 결정이 아니라면 나와 다른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 다른 사람 뜻을 내가 먼저 받아주는 흔쾌히 따라주는 태도가 지금 주님 안에서 성숙한 모습입니다. 자존심 상해서라는 그런 말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죠. 자존심은 굉장히 잘못된 말인 거 아시죠?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크게 다른 거예요. 근데 쉽게 그냥 자존심, 자존심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보단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서 오히려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섬김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더 맞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든 일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좀 순종하면은 자녀에게 손해가 아닌가? 아니요. 잘 보십시오. 부모를 순종하는 그렇게 모든 일에서 복종했어요. 아,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베스트가 아닌데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서 순종을 했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잘 귀를 듣고 부모님이 그런 또 이해가 있으시겠지 하며 따라서요. 그 자녀에게는 복받는 길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과 병행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1절부터 3절은 지금 우리가 보시는 골로새서 말씀하고 평행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그몇장 앞으로 넘기시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에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느라고 손해 본것 같은데 말씀은 야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익이 생기는 일이야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바로 볼땐그 선택이 내가 볼 때는 나의 순익 계산에서 내가 분명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것을 보니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일이 나중에 더 나은 결과가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 하나님이 그를 잘 되고 보호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영적인 열매가 잘 맺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오래 사는 건 뭡니까? 그저 그냥 수명의 연장만이 아니라 그런 보람된 그런 삶이 더욱더 힘있게 지속되도록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세워나갈 때할 그런 태도예요. 지금 20절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하는 모습이라면 21절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일이죠. 21절, 어버이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상당히 좀 강한 어조로 이 부분이 되어 있어요. 격분하게 하지 말라. 의기를 꺾지 말아야 한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기가 쉽다는 얘기를 이미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격분한다는 것은 노엽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실망하게 만든다는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만들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먼저 격분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실망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격분케 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 부모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자, 예수 안에 머문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그런 말은 예수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살겠다는 그런 수고입니다. 내가 아주 잘, 아주 완전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수고와 그런 결심과 그런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볼 때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해도 적어도 자녀가 목격하는 부모는 자신의 부모가 예수 안에 순종하며 살려고 정직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는 겁니다. 숨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 안 계시죠? 내 자녀가 나를 아는 걸 원치 않는다, 뭐 이러고선 숨어서 기도하시고, 뭐 숨어서 성경 말씀 보시고, 숨어서 신앙생활, 그러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갈등이 있을 때 기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길이 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그걸 찾아가는 그 모습을 관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녀가 노여움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에서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잖아. 그게 얼마나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플러스를 주는 일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다른 것 같아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부모가 예수 안에 살아야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격분케 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이건 어쩌면 더욱더 근본적인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돼야 해요. 일이 안 될 때 내가 자녀에게 나의 아픔을 되물려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되물려버리는 일이 있기도 해요. 바로 그 문제인데요, 이거예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예수님 치유를 경험하며 살기.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내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그 문제 상처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자녀에게 비슷한 상처를 남기기 시작해요. 어떻게 극복할 줄을 몰라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그 어려워하고 꼭 넘어지는 그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치유 속에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으로 오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자,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동시에 우리 주께서 고초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에 깊은 아픔이, 세상에 휩쓸려서 살던 그 병이 나았어요. 우리의 육신의 병도 그렇죠, 물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에 내 내면의 병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그런 고생도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의원으로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동시에 또한 허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와 허물할 때 허물. 허물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안고 있는,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극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육신과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주 안에서 치유되는 과정, 그리고 내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서 극복하는 그러한 일, 그리고 새롭게 힘을 얻어 재기하는 내면의 치유와 회복의 모습을 나의 자녀가 목격하고, 또한 나는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갈등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을 내 자녀에게 대화해 준다면, 이게 중요해요. 대화해 준다면 그냥 부모가 혼자서 끙끙 앓고 그냥 이렇게 나 됐어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나의 삶 속에 자녀를 인바이트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정하고 일어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나눠주는 거예요. 대화가 없다고 하잖아요, 가정에. 그런데 정말 이런 대화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대화보다. 그런 변화를 부모가 자녀와 대화해 준다면,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주님 안에서의 삶과 갈등, 신앙, 결심, 회복과 같은 일들을 이해하게 된다면, 자녀가 부모의 모습에서 그런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큰 축복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모델을 본 거예요. 어떤 완전한 모델, 승리하는 모델이 아닐 수 있어요. 실패하고 갈등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와의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노여움을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도 외우고 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나에게 치유자로 오셔서 내 내면에 오래되어 있던 그런 문제를 내놓고 주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그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내면의 치유를 경험하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필요한데 너무 이런 것들을 쉽게 가버리고 막 훈련소처럼 해버리는 옛날에 클래식한 어떤 그런 이 디사이플십 훈련만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보면. 근데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 마음을 설명할 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마음인 심리죠.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어린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The child in you,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성숙되지 않은 어린이가 어른 안에 있다는 그런 얘기죠.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른이지만 그 사람 안에는 심적 차원에서 잘 자라지 못하고 발달 미달 상태의 어린아이가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이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동기가 있죠. 어릴 적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사람과 돌봄을 받으면서 잘 채워져야 하는 그런 시기가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자라지 못하고 돌봄이 부족한 상태의 어린아이가 성년이 된 사람 안에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저는 이게 무슨 심리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이 완성해요. 하나님 말씀이 완성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내면에 치유를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 영혼의 치유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실 때 우리가 족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장 과정에 결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채워져가지고 잘 자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름대로의 결핍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난 내면, 결핍된 인생 부분을 아세요. 나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 기도 속에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때가 있고, 우리 주변의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치유의 시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결핍된 인생 부분을 채워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우리의 새로운 자아상이 생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요 새로운 나의 이미지가 생겼어요. 우리 각자의 이미지, 셀프 이미지가 새로운 자아상이 생긴 거예요. 그 새로운 자아상이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전 것과 함께 지금 믹스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자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예요. 그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조차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주님의 소유로 나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대요. 내가 그렇게 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이렇게 귀한 고귀한 가치를 지니게 된 나. 그게 나의 자아상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갖게 된 모습이에요. 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이미지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이 타인과의 비교, 뭐 경쟁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주섬주섬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만들어 갔던 삶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 것에 휘둘려서 주섬주섬 세워갔던 일들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 다 가지고 있는 상처까지도 있잖아요. 비뚤어져 있는 나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왜곡이 된 거예요. 그게 나의 예전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상은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보며 자신을 귀한 존재로 받아들일 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거 그렇지, 난 새로운 피조물이지. 그러나 한번 스탑하시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걸 믿어? 나는 정말 그걸 확신해? 확신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정말 확신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와 같은 렌즈로 보기 시작해요. 그냥 나는 나를 그렇게 보는데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에 어떤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다면 나는 사실은 은밀하게 내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착각하는 것 뿐이죠. 나는 이제 달라졌다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상을 내가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그렇게 계속해서 빚어간다 그렇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해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도 나중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행함이 없으면은요 일의 의미가 없어요. 또다시 그 일은요 예수님 믿고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또다시 내가 예전에 살던 나의 또 어떤 그런 태스크를 할 뿐이에요. 막 열심히 하고 경쟁하고 성과 내고 그 일을 또 예수라는 이름만 붙이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아상을 부모가 갖게 되어서 자녀를 대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채 자녀를 대할 때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내가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가버리는 겁니다. 자녀들은 알아요. 부모는 내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하는데 자녀들은 알아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런 새로운 자아상을 지니고 살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도 귀하게 보게 돼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잔인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예수 믿으면 자비로워야 되는데 잔인할까? 평가에는 엄청나게 철저한데 예수님을 닮은 은혜는 되지를 않을 때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가 자아상의 치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를 보면서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가 예수 안에 새로운 자아상으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 부모. 나의 부모가 달라졌어. 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달라졌어. 그렇게 자녀가 부모를 볼 때 그냥 부모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모 안에 부모를 치유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부모 안에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죠?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21절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 말씀이죠.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한다. 의지를 꺾는다는 말은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길을 죽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길을, 그런 기는 죽여야 돼요. 그런 기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따르지 순종할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의 길을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말씀과 완전히 어그러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뭡니까? 분명히 말씀을 보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길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도대체 너무 과도하게 아이들이 슬퍼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마구 부모가 기준 없이 하면 절대 안 되죠. 그건 어비스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한다는 이 말은요, 의기를 꺾는다는 말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려는 자녀의 의도를 사라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를 보니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서 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거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그렇다면 뭔가,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짧은 부분이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려워요. 그러나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에요. 의지를 꺾어버리는,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은요. 뭐 여러 가지 뭐 교육학자들, 아동, 양육 전문가들이 뭐 얘기하는 게 있죠. 뭔가 뭐 기준을 세우고 뭐. 예,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같이 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의도적이건 의도적이 아니건 간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도 좋지만 세상 살 때는 또 더 중요한 것들도 있어라는 태도예요. 그런 태도로 부모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런 것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목격이 될 때 자녀가 그런 걸 목격할 때 자녀의 순종의 의지가 꺾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수 안에 새 피조물로서의 삶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귀하고 최고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세요? 예수 안에 피조물로 산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예요. 예수와 동행하고 주를 기뻐하며 살 때 그러면은 다른 것들이 그런 과정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것이지 다른 것들이 새 피조물의 삶을 우선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집은 예수를 믿어 하는데 선택과 결정은 예수 믿어도 이거 중요한 거야. 예수는 나중에도 잘 믿을 수 있어라고 할 때 자녀들은 의기가 꺾이는 거예요. 뭐를 순종하고 뭐를 불복해야 하나. 자, 이 예를 하나 좀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주신 예가 제일 좋죠. 예수님이 젊은 부자 청년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젊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못 따르잖아요.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따르라 했으면은 그냥 그 말씀 하셨으면은 청년이 잘 따랐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행동력이 있어요. 상당히 저는 적극적이에요. 이러고 따라가기 시작했을 텐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그 말씀,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뭘까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그 앞부분만 없으면 뒷부분은 잘할 텐데. 근데 예수님이 그 앞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소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소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건가요? 잘 사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면 안 돼요? 그런 엉뚱한 답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니까는 답을 해주시잖아요. 어떻게 답을 해주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너 그게 지켰느냐?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다 잘 지켰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제 네 소유를 다 팔아 날 따르라 그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에게는 그 십계명의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부분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 순종의 관계는 없고 사람에게서는 잘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대신하는 게 바로 그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의 사회적인 입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저 청년 성공했어라는 성공의 레이블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어. 그래, 내가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정말 근본적인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러고 소유가 우상이 되어 있는 청년의 정체를 확 밝아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말씀하시고 이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고민하고 괴로워도 해요. 종교적인 성향이 강했으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자아상을 갖지 못하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소유로 만든 자아상이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성격이 그렇게 강력한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상보다는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자아상도 중요하다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의기가 꺾이는 거예요. 먼저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상을 가져야 다른 것들도 더해지면 더해지는 것이고 안 되어질 수 있으면 안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인생의 성공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인생의 성공은 존재에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아상을 갖고 사는 것이거든요. 이 짧은 부분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 가득 들어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주께서 주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도록 모델이 되어주시는 거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일이에요. 정말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렇게 크게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런 또 자녀가 부모를 잘 헤아려서 잘 귀담아 듣고 잘 따를 줄 아는 그런 모습, 그 하늘 코드가 지켜지는 그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어쩌면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저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은 성도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시고 결심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배의 중요한 예물이에요. 그렇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